성경 말씀은 룻기 1장에서 읽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말씀은 얼마 전에 12차례에 걸쳐서 정창규 목사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마디 정도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소원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오늘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16절을 보십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룻의 신앙 고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밀착된 끈끈한 고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이러한 신앙은 나오미의 신앙을 떠나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고백은 나오미의 고백은 룻의 고백은 나오미의 신앙 속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현실을 떠나서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어디 공중에서 허공에서 절대 신앙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그 결과 나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 빈털터리로 나는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러한 나오미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받아내시기까지 그에게 일어난 삶의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떡집이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좀 더 나은 곳, 좀 더 풍부한 곳, 그런 곳으로 피해갑니다. 참으로 흉년이라는 것은 오늘날과 달리 정말로 그 당시에는 더 무서웠습니다. 흉년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못 먹으면 곧 죽습니다. 지금 북한의 실정이 그렇다고 지난 주일에 김창욱 목사님이 잘 증언해 주셨어요. 정말로 못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흉년을 피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끈이라도 굶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지금 다른 곳으로 이민 간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흉년이라는 고통에다가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온 몸으로 그 고통을 담아내야 했습니다. 참아내야 했습니다. 비유컨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돌뿔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어떤 놈이 등까지 밟고 넘어간 격입니다. 참말로 그런 격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날마다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밤을 새워가며 통곡도 했을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한두 달만 그렇게 지낸 것도 아닙니다. 장장 1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생각해 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참으로 낯설고 물설은 애굽 땅에서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마 피난 생활을 하셨거나 이민 생활을 해오신 분은 이 나오미의 심정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고통이라는 문제는 늘 따라다닙니다. 내가 피하고 싶어도 따라옵니다. 나오미가 당했듯이 가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해결하기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로 가난은 무섭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인간은 그 가난을 벗어나라고 참으로 했습니다. 사람이 1억을 가지면요 3억을 갖고 싶고 3억을 가지면 5억을 가지고 싶고 5억을 가지면 10억을 가지고 싶고 10억을 가지면 20억, 30억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삶의 여유가 생겨야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인간의 경제적 욕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넘어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깡통을 차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가운데서 태어났죠. 참으로 우리가 일제 36년 6.25 전쟁 그것을 지나고 우리는 거의 깡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세요. 그걸 외치며 우리는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제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좀 더 잘 살아보세. 좀 더 잘 살아보세. 그것을 우리는 지금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잘 살려면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전쟁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있는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빼앗아야 합니다. 참으로 정치계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은 그 일을 잘해야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착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사사시대에서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런데 이 문제를 고대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종교와 관련시켜서 신앙과 관련시켜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 경제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상 자기들의 경제의 문제를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의 신이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바알 신은 남자 신입니다. 남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여자신입니다. 이 바알은 땅을 소유하고 땅의 소출을 통제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스다롯은 여신으로서 바알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늘에 거하는 그러한 우주의 신들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이 두 신이 성적으로 결합을 하면 계절이 바뀌고 땅이 열매를 맺으며 겨울에 마른 땅에서 새 생명이 나온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마다 참으로 그 땅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는 번영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둥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것에서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종교의식의 핵심은 중심은 뭐였느냐? 성행위였습니다. 문란한 성적 행위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요? 하늘에서 거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내려다보는 앞에서 앱의 참석자들이 그곳에 있는 젊은 남녀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의 성적 결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난장판을 벌이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성적 결합을 할 것이라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풍년이 들고 많은 수확을 얻는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종교와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신들을 만들어내어서 또는 자신들의 능력을 절대화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둠이요 무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무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시오노 나나미의 노마인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마에는 신들이 많아서 인간의 삶이 참 다채롭다, 여유가 있다, 그렇게 거기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이 굉장히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다채롭고 풍요롭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복 1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로 이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떨어지고 맙니다. 신들이 많은 다채로운 인간의 삶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1절 말씀 이하의 말씀들은요, 이 사사기 전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계략적으로 서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362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래가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래악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섬긴 신은 13절에 보면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면요,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해서 한참 동안까지 성행했습니다. 사무엘이 나서서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제거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잠시 사무엘에 의해서 그 우상 숭배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은 농경생활로 들어갔지만 이 생활에는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는 그렇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법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농사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쉽지 않느냐면은 농사법 자체가 쉽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흉년이라도 나면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느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방 신들에게로 간 겁니다. 쫓아간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다른 신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청해서 만들어낸 신, 그 신들을 섬긴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죠. 칸트라는 철학자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요청해서 만들어내는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 그거는 가짜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러한 이야기를 칸트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가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들이 요청해서 만들어내는 그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섬겨왔던 그들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관념 속에 있는 신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관념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삶의 밖에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 세대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참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실감이 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원한 겁니다. 이것이 늘 유대인에게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었었어요. 인간이 요청하고 만들어낸 신은 결코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신들을 도입하고 누구에게서 가나안 사람들에서 도입하고 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이 요청한 신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로 흉년과 사별,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입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과 해로움을 누가 가져왔느냐? 전능자가 가져왔다. 하나님이 가져왔다. 참으로 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참으로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이 될 것 같아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혀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빈털터리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 당신을 채워 넣어주십니다.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넣어주셨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점이 나오미가 그 당시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인간이 요청한 신이 아니라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오미가 이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이처럼 고통이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증언하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처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너희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당신들이 나를 보기에는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삶의 맨 밑바닥에서 하늘의 빛은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칩니다. 큰 소리칩니다. 그래서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에서도 보면은 그와 동일한 신앙이 나옵니다. 그런 동일한 신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한번 보십시다. 854쪽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1절입니다. 854쪽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농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며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기의 처지와 믿는 자의 처지와 믿지 않는 자의 처지를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을 볼 때는,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풍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한주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이 요청해서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요청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어디에 빠지십냐?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면 이 현실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나 단번에 응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단번에 응해 주신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응해 주지 않아요. 자기 평생토록 응해 주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자, 이제 나오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대략 짐작이 가셨을 겁니다. 나오미는 그가 요청해서 만난 신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의 고통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에게 고통을 가져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계신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신앙을 떠나서 룻의 신앙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이 말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은 오늘의 설교는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룻에게 전승되었는가, 이어졌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룻은 결혼해서 10년도 채 못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눕기를 보면 많아야 30, 그렇지 않으면 한 25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5살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큰 동생의 남편도,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세 여인이 모두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으로 간 나오미를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셨습니다. 정말로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 이어갈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방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도 별것 아니구나. 저것들이 우리 땅에 와서 이젠 빈털터리가 되었구나. 그게 너희의 신앙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 계시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의 신앙과 결심은 그런 현실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망가뜨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망가지지 아니한 그것을 보고서 룻은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참으로 모압이란 땅은 진리가 없는 곳, 진리의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이 조금이라도 비추는 곳이 있단다면 어디였겠습니까? 그가 시집 와서 산 나오미의 집이었습니다. 참으로 신앙이란 것은 이론이나 지식으로 증거되지 않고 삶의 내용으로 증거되고 전수됩니다. 신앙의 삶이란 것은 진리의 지식이 내게 전달되고 그것이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자기 몸에 익숙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서 발견한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사실 룻의 선택과 결심을 본다면요, 약삭 빠른 세상의 이치로 본다면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미련함을 통해서 다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대다수 사람들과 구별되는 룻의 신앙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 개성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미래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수단으로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수단으로서는. 그러나 본질로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로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 개성을 위해서 점검해 볼 일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넘겨줘야 할 세대들에게 나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어머니의 신앙을 잘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것 없이 말로만 전달해 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학원처럼 생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학원이란 공부를 잘 가르쳐 시험 점수를 높여준다면 그 역할을 다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상과 계획으로 신앙을 계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발상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다만 열심히 나의 책임을, 우리의 책임을, 우리 교회의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책임을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 계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계승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오미에게서 누세계로 신앙이 계승되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이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든 신앙의 계승은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오미의 두 자부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 두 자부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신앙 계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르바든 룻이든 그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본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함께 간 사람은 오르바가 아닙니다. 룻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오미의 룻의 그러한 선택과 신앙 고백과 결정을 하게 한 분이 누구냐 한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룻이 나오미에게서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 나오미가 요청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이 요청해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구나.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구나. 우리 시어머니를 볼 때 참으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시어머니 고통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현실 속에 계시는 하나님, 죽음과 흉년이라는 암담한 현실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 망가뜨려 놓았는데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심히 괴롭혔다고 징계하셨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늘 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신들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신들이 바알이요 아스다롯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해서 만들어내는 관념 속에 있는 신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신이 아닙니다. 철학자의 신이 아닙니다. 어느 사상가의 신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관여하시고 통제하시고 어느 때는 고통 속으로, 어느 때는 행복 속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스라엘 제2세대가 실패한 점은 정확히 어떤 것이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모른 것입니다. 그들 가까이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둠입니다. 무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신앙 계승 문제를 큰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5년이란 세월 속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와 후생들에게 성실히 내가 증거했느냐, 내 가정 속에서 성실히 증거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굉장히 어려울지라도, 사업에 어렵고 무엇에 어렵고 무엇에 어렵고 무엇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잠잠히 참으며 걸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견눈질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참으로 내가 그런 증거를 가졌느냐, 우리 교회가 그런 증거를 가졌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청년 3부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것을 했는데요. 참으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요. 70% 이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나의 삶에 이러저러한 부족이 있더라도 우리의 성적이 가히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하지만은 우리 교회 자체가 부정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바는 나에게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요청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오미처럼, 참으로 누처럼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전에 참으로 모압 땅에서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누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요. 내가 요청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삶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 지점에서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